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만 달러입니다. 2년쯤 전인가요? 폭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를 속여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의 배상을 받아냈었어요. 이 집단 소송으로 인해서 폭스바겐을 샀던 미국 소비자 47만 명이 우리 돈으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때 배상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리콜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쿠폰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배상금 차이가 크게 난 건 당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난 4월부터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긴 했는데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비율이 3배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또 역시 똑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외국 소비자들과는 차별적인 더 적은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요즘 도로 달리다가 불이 나는 자동차 뉴스 가끔 들려오죠. 그런데 또 이 해당 수입차 업체가 리콜이나 보상을 등한시한다는 소리가 또 함께 들리는데요.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면 이렇게 소비자들은 국제적으로도 호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8월 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바뀌는 조례 때문에 지하도 상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이 권리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게를 접은 상인들이 대거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서울시 조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문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새로 창업을 하는 분들은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눈에 띄는 곳들은 스타트업들이 공간을 혁신한 곳들이랍니다. 이런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 이야기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8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잠깐 후에 바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일이라서
네.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된 날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네.
1년 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값이 좀 안정됐는지, 집값 안정시키려고 만든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예.
뭐 그게 먹힌 지역도 있고 안 먹힌 지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뭐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파리 대책의 영향력은 상당히 엄청난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그중에서 11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과천시 대구 수성구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고요.
예.
뭐 부산 7개 지역 또 경기도 일부 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아주 무섭게 가파른 속도로 이제 오르다가 올 2분기 들어서 좀 상승폭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뭐 2분기 상승률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네.
지난 2분기 상승률도 낮지는 않았지만 일단 연초보다는 낮아졌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집값이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3분기 들어서는 오름세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앞선 설명은 서울의 설명인데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계속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해진 그런 1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부동산 업계에서도 제일 큰 고민이 이게 좀 덜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 곳은 오르고
네.
여기는 좀 그래도 올라줘야지 계속 이렇게 내리면 되겠나 싶은 곳은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는
예.
양극화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대책 만들기가 참 어렵죠.
예.
전반적으로 다 낮추는 대책은 할 수 있고 또 네. 전반적으로 다 올리는 정책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낮추고 여기는 높이는 정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좀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래서 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어느 곳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어떤 곳은 투기 과열지구 또 더 심한 곳은 투기 지역으로까지 또 중복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혹자는 정부가 규제하는 곳이 바로 오르는 곳이다, 오를 곳이다, 뭐 오를 곳을 찍어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오늘 이 파리 대책 1년을 맞아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기조들을 이어가면서 더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 또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을 밝혔는데요. 앞서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좀 시장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현재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 뭐 대표적으로 서울이겠죠. 서울
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과열이 좀 확산된다 싶으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뭐 투기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로만 지정되어 있는 곳을 투기 지역으로도 뭐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늘 남겨놨습니다.
서울에서도 아직 뭔가 규제가 덜 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라는 두 가지 이제 그
예.
규제가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대표적으로 뭐 LTV 그러니까
네.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게 40%로 제한되는
예.
규제를 받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그런 대표적인 규제들이 따르고요. 여기에 투기 지역까지 이제 중복 지정이 되게 되면
네.
가구당 주택 담보 대출 건수가
예.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와 배우자 두 명이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예.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예.
제한이 있게 되는 건데요.
뭐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서울에는 11개 구입니다.
네.
뭐 당연히 강남 4구가 다 들어갈 것이고요. 뭐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이런 곳들이 이제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여기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안에서 대출받은 건수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동네에서는 집 못 사는.
이 지역에 집을 살 때는 그때는 대출 없이 사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요즘 이 동네에 집 사는 분들은 과거에 집이 있으면 현금으로 다 사신 분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첫 집을 여기서 사시는 분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많아서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겠죠. 갭투자 방식이 있겠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보면은 동작구 또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곳들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좀
예.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뭐 추가적인 그 투기 지역 지정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 중에는 이제 해제가 검토되는 곳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산 7개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울산, 경남 포함해서 부산까지도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좀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또 추가로 발표되거나 하는 게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어진다면
예.
아마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좀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잠깐 뭐 오르는 거지만 또 결국 잡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의 뭐 좀 가격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예.
일부 그동안 좀 기다렸던 급매물들이 좀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예.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정부의 판단이 만약에 틀렸다면 정부도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예. 또 어떤 점에서 정책 변화 또는 정책에 대한 지적들 좀 나오고 있나요? 특히 뭐 요즘은 이게 정부가 집값 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분양가를 억누르는 거.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동네보다 훨씬 싼 새 아파트가 분양되니까
예.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고 해서 또 경쟁이 몰리고.
그렇죠.
꼭 좋은 현상은 아닌데 또 그래야 또 집값이 잡힌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일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분양가를 낮추면서 이제 그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는
네.
청약 가점제를 확대한 부분은 뭐 무주택 실수요자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 기회가 이제 모두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
네.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분 뭐 100분이 계신다면 그중에 일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일부는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집값이 언제 내릴까.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은 언제 내릴까.
네.
또 새 아파트는 내가 언제 청약 당첨이 될까를 기다렸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진짜로 집을 내가 못 사겠구나. 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예.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네.
주변보다 많이 싸게 분양해 주는 것들이
네.
꽤 있으면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거 기다리느라고 주변 집들은 안 사고 기다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네.
물론 이게 영원히 줄지는 않는 수요이긴 합니다만 집값 낮추는 효과가 꽤 있는데.
예.
그게 얼마 안 된다. 결국은 로또 확률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뭐.
그렇죠.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관심만 더 키운 상태에서 안 되겠다. 그냥 기존의 집을 사야 되는 건가? 계속 오르네. 이런 고강도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계속 가격이 오르네. 이렇게
예.
오히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집값 좀 잡는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선진국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책이 없으니까
네.
그래요. 다른 뉴스 하나 더 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 변동사항 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예.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발표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고요.
예.
네.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그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26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요. 현재 그 이런 대기업 소속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가 2057개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예.
뭐 계열사로 편입되는 사유는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혹은 뭐 지분을 취득한 경우, 혹은 이제 모 회사가 계열에 편입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자회사도 동반 편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계열사에서 빠지는 사유는 뭐 흡수합병되거나 또 지배회사 계열 제외에 따른 동반 제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분 매각 뭐 이런 사유들이
예.
있습니다.
네. 폭염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더위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게 글쎄요. 어떨지 몰라도 경제에도 꽤 영향을 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만만치는 않으니까.
네.
또 반대로 이 더위가 기회가 되는 업종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소금 장수, 우산 장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잘 되고 또 비가 안 오면 소금 장사 잘 되는데 뭐 에어컨이 잘 팔리고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유통업계에서 보면은 온라인 주문이 상당히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요즘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쇼핑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옷가게들의 매출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패션 업체들 매출이 온라인 부문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고 뭐 대형 마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직접 인근의 대형 마트를 가서 직접 장을 보던 분들도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다 보니까
예.
온라인에서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주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옷, 뭐 입던 옷으로는 이 날씨를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네.
중장년 남성들의 옷 구매가 늘었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또 기능성 그 의류들이 많기 때문에 더위를 좀 이길 수 있는 예, 뭐 그런 의류들이 좀 많이 판매가
더 시원한 옷 사려고
그렇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좀 줄다 보니까
예.
유동인구가 상당히 줄면서 매출이 뭐 20-30% 줄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매출이 20-30% 줄면요.
네.
이익도 20, 30%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나마 흑자였던 가게는 적자로 돌아서고
그럴 수 있죠.
예.
고정 비용 같은 게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예.
또 재밌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이용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비게이션이 이제 T맵인데요.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낸 자료를 보니까 6월과 7월을 비교하면 한 20% 이상 그 길 안내 요청 건수가 늘었다고 하고요.
날씨 더운 거랑 내비게이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보다 그냥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냥 웬만하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도저히 오늘은
걸어 다니기 어려우니
걸어서 버스 타고 걸어서 지하철 못 타겠다. 오늘은 이제 차 갖고 가자. 이랬던 분들이 하루 타고 나니까 또 편하네. 그래서 다음 날도 또 차를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길이 많이 막힌다 하던데.
예, 그래서 요즘에 길이 상당히 많이 막히는
그래, 더위 때문이군요.
느낌을 막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날짜별로 봐도 기온이 높았던 날이 특별히 또 이런 길 안내 요청 건수가 많았었다고 하고요.
예.
뭐 피서를 멀리 떠난 분도 많지만 수도권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형 쇼핑몰마다 요즘에 상당히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저도 더위 식히느라고 동네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쇼핑몰
아 그러셨군요.
갔어요.
네.
와 정말 많더군요.
그나마 이제 동네에 있는 거는 걸어서라도 가실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하시는 것도 엄청나 주차하는데 뭐 한 3, 40분 이상은 그렇죠. 기본으로 뭐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나 고민을 하다 갔는데 역시 네.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더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은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피서지로 은행 가서 이제 더위를 식혔다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쇼핑몰이 대세라고 합니다.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노성국 씨가 복사기나 프린터에 들어가는 A4 용지 이거를 좀 사러 갔더니 포장지에 70g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75g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80g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라. 종이에 써있는 그램수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종이 포장지도 꼼꼼하게 보셨네요. A4 용지 포장지에 써있는 그 그램수는요. A4 용지의 두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두께라면 몇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어야지 왜 몇 그램이라고 쓸까 싶으실 텐데 A4 용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는 두께를 나타낼 때 그램 단위로 씁니다. 신기하죠? 예전에 우리가 문방구 가서 종이 살 때는 종이 이름 불렀잖아요. 아저씨 마분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꺼운 종이 달라는 뜻이었고 뭐 도화지 주세요. 뭐 습자지 주세요. 이러면 그보다는 좀 얇은 종이 달라는 뜻이었는데 제지 업계에서는 이렇게 종이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를 수가 없어서 종이 이름 부를 때 150g 아트지, 뭐 100g 인쇄지 이렇게 무게를 붙여서 부릅니다. 앞에 붙는 그램 숫자는 이게 뭐냐면 종이를 가로 1m, 세로 1m로 만들어서 저울에 달면 그게 몇 그램 되느냐 요걸 보고 붙여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50g 아트지는 가로 1m, 세로 1m짜리 아트지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150g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책에 표지를 쓰는 책 표지 종이는 150g 정도 쓰고요. 우리가 가게에서 받는 영수증 용지는 요거는 가멸지라고 하는데 그건 60g 정도 됩니다. 가로 1m, 세로 1m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휴지는 한 10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80g인 A4 용지는 그 정도 제곱미터로 크기를 키워서 무게 달면 80g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것보다 90g이라고 써있는 A4 용지는 조금 더 무겁다는 뜻이고 그 말은 더 두껍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좀 두껍습니다. A4 용지라고 하는 건 면적이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짜리 전지를 16등분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80g짜리 A4 용지는 전지 한 장 무게는 80g인데 그 종이를 16등분한 거니까 A4 용지 한 장 무게는 한 5g 정도? 그 정도 나갑니다. 종이가 너무 얇으면 잉크가 뒷면에 비치기도 하고 또 프린터에 자주 끼인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꺼운 그램수 많이 나가는 A4 용지가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좋으면 비싸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지하도상가에서 장사 접고 떠나는 상인들이 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바꾼 거하고 연관이 더 깊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안 나가고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서울시 간의 갈등도 아주 크다던데 이 지하도상가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 문제를 취재한 경제주간지 더스쿠프의 고준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라고 하면 이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거인 모양이죠?
예, 그렇죠. 옛날에 이제 처음 이제 지하도상가를 개발했을 때는 이제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했는데,
예.
1996년도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지금은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가게 주인인 거고, 상인들은 네네. 서울시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게를 빌려서 월세 내고 쓰고 있는 건데.
아, 예, 그렇죠.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지난해 6월에 처음 이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예.
이제 임차권 양도 양수를 이제 막은 거죠. 이제 골자는 이제 그겁니다.
임차권 양도 양수를 막는 건 임차권은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그걸 양도 양수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권리금 주고 두고 받으면서 가게를 넘기고 하는 그걸 막았다는 뜻인가 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겉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권리금을 막은 건 아니고
예.
이제 임차권 양도 양수를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권리금이 오갔는데 양도 양수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도 이제 막게 된 거죠.
아, 그럼 예를 들면 네. 제가 장사를 하고 있던 자리를 고준영 네. 기자한테 넘겨주고 싶으면 저는 그럼 네. 제가 고준영 기자 손잡고 서울시에 가서 제자리에서 네. 이제 앞으로 고준영 기자가 장사할 겁니다라고 하면 서울시는 그러세요 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군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하도 상가에 입주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똑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예전에 장사하던 분들한테 그 자리를 넘겨받아서 그 사이에 권리금이 오갔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해서 장사하던 분들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뭐, 100%는 아니고요.
예.
뭐, 이전에도 이제, 서울시설공단이 입찰 공고를 내면은.
예.
입찰 경쟁에서 뭐 그걸 따내서 들어온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당수 분들이 이제 양도 양수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는 빈 자리가 생기면 입찰 공고를 내서 다음 상인을 뭐 불특정 다수로부터 선정을 해서 받고 또 어디는 네. 각자 알아서 인수인계를 하세요라고 하고 그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 뭐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상인들이 자신들이 낸 권리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양도 양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비울래요 하고 나가면 그렇게 나온 빈 자리는 서울시가 받아다가 그냥 입찰을 예. 해서 넘겨 팔았을 것이고
네네.
그게 아니라 제 다음에는 이분이 장사할 겁니다라고 손잡고 오시면 이제 그분한테 넘겨주고 그랬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양도 양수를 서로 하지 못하고, 그럼 장사 접으실 네네. 거면 무조건, 서울시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나온 빈자리는 서울시가 알아서 입찰을 해서 다시 넘기겠다, 이 말이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뭔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상위법에
예.
보면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공유재산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가 처음에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
양도 양수를 이제 허용하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네, 상충된 겁니다. 상위법이랑.
그 원래는 서울시 거라는 건 나라 거고 나라 거라는 건 국민들 거니까
네네.
공공의 재산인데 그거를 사적으로 아무리 임차권이지만 서로 주고받고 넘겨받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상위법이었다가
네네.
그런데 서울시는 1998년에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었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 이제 상위법이 정확히 언제 제정된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 뭐 현재 다시 바뀐 거는 상위법이랑 상충된다는 이유로 바꾼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양도 양수를 개인들끼리 할 수 있게 하다가 못하게 한 네네. 것이고 그 이유는 이게 공공재산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건데요.
네네.
과거에 그동안 허용해 왔던 이유는 그냥 그럼 허용을 해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허용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 이제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한 거니까 이제 그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바뀐 게 뭔가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왜 서울시 재산은 공공재산인데 거기서 네. 임차하던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왜 권리금을 받습니까? 이런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 사실 권리금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받아왔던 건데요.
예.
서울시가 주장에 따르면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랑 서울시 의회가
예.
감사를 통해서 상위법이랑 위배되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뭐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서울시가 소유한 가게를 상인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본인이 직접 장사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고 원칙이겠습니다만
네.
전대라고 해서
네네.
본인은 그냥 명의로만 갖고 있고
네네.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 보고 장사하라고 한 후에 그분한테 그냥 또 월세를 받는 이른바 전대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 자리는 장사는 잘 되는 자리인데 이제 서울시에 내는 월세가 생각보다 싸면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장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손잡고 가서 권리금 네네. 주고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둘 다 불법입니까? 네네.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대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대인대라고 하죠. 이거는 불법이고 서울시가 이제 이거를 제재를 해왔던 거고요.
예.
권리금은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양도양수로 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
심의회를 거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양도대금 외에 다른 돈을 주고받으면은 무효라고 이제 적어놓은 동의를 확인서를 주긴 하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제가 확인해 본 말에 따르면 실제로 한번 적발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둘이 권리금 안 주고 받은 거 맞죠? 하고 확인만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럼
네네.
다음 분 그 같이 오신 분이 장사하세요 이렇게 도장 찍어 줬다는 얘기네요.
예예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으니
네네.
올해부터는 아예 그냥 양도양수도 못 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내 권리금은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법이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럼 서로 양도양수를 못하게 됩니까?
이미 시행이 됐고요. 지난 7월 19일에
네.
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제는 양도양수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팔고 싶고 저 자리에 네네. 권리금 내고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어도
네네.
불법 전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다음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서울시가 반드시 그분한테 임차권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불법 전대는 말 그대로 불법이니까.
예.
그건 뭐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막힌 거죠, 방법이.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하 상가가 어디 몇 군데쯤 있어요?
이제 상가 수로 따지면 총 25개고요. 그 안에 이제 점포 수로 따지면은 약 2,788개 정도가 있습니다.
3,000개 가까이 되는군요.
네. 네. 뭐 흔히 뭐 보는 뭐 명동역이나 강남역 뭐 을지로 뭐 이런 데 있는 상가들이 전부 다 지하도 상가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강남역 지하 상가, 고속터미널 네. 지하 상가 이런 게 다 예, 서울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 그 전철역 안에도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모든 전철역에 웬만하면 뭐 과자 파는 것도 있고 네네. 옷 파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네네.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하철 상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를 하고,
예.
지하철 상가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예.
이제 그 지하철 상가는 사실 권리금 문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왜요? 왜요? 거기도 권리금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는 주로 2차 경쟁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근데 거기는 권리금 문제보다는
예.
월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네. 상가라고 하는 제가 여쭤본 별도의 그런 네. 상가들은 월세가 주변보다 오히려 비싸서 문제라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강남역 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제가 시세를 주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20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지하철 상가가 오히려 더 비싸더란 말씀입니까?
예, 예. 20배 정도 더 비쌌습니다.
물론 그 비싼 월세 내고라도 들어와서 장사가 되니까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자리를 굳이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갈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또 요즘은 안 그래도 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예.
어떤 구매 채널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 지하철 상가 매출이 알겠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네. 이번에 이슈가 된 지하도 상가는
네네.
주변보다 월세가 쌌거나 아니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리금도 주고받고 거래도 하고 그랬겠죠?
네. 월세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고 팔고 할 때 그 권리를 이전받고 네. 내가 이 자리에서 새로 장사를 하겠다고 할 때 서울시에는 우리 이거 말고 권리금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라고 확인서는 써서 냈겠지만
네네.
실제로는 뒤로 권리금은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렇게 권리금 주고 들어온 상인이 갑자기 이제 그 권리금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니
네네.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서울시는 그래도 공공재산을 서로 개인들끼리 양도 양수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뒤로 권리금도 오갈 수 있으니 이게 아예 맞겠다는 건데. 그러면 네. 결국은 폭탄 돌리게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 될 텐데 서울시는 혹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서울시에 여쭤봤는데
예.
이제 서울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예. 자기들은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뭐 보상도 없다라는.
서울시 입장은 그렇고.
예. 예,
예. 생각해보면, 그,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 이유가.
네네.
주변보다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내고라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보다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그 장사 잘 되는 만큼 높이 받았으면. 서울시가
네네.
그러면 권리금 내고 들어올 뿐이야 사실상 이제 없을 테니까 장사도 잘 되지만 월세도 비싸니
네.
그랬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월세가 낮게 유지됐던 게 문제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경쟁이 있고 그럼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야 되겠죠.
저 월세가 아무래도 좀 낮은 게 그게 뭐 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뭐
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네. 7월 19일 이미 지난 날짜입니다만 이때부터는 권리금 주고받고 아니 아예 양도 양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상인들은 거기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이슈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더스쿠프의 고준영 기자였습니다.